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성화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디도서를 쓴 바울 그리고 그 디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자식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그 제자처럼 이어주신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관계를 얼마만큼 지키고 있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내 부모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요셉하고 마리아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부모를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육신적인 그러한 그 형제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친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참 건방지고 좀 뭐라 그럴까 불효라고 그럴까 정말 그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일이요. 형제들한테 욕먹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만 요셉과 마리아의 그 큰아들로서 생각한다면은 사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그러한 식구들 관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러한 그 한 식구, 한 지체됨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그 더라는 것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우리 육신적인 식구들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식구들은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에서 어떤 집사님이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남편이 나만 갖고 안 되냐 꼭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편한테 미안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 뭐 지금은 물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셨지만 이제 그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얘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 관계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다리를 잡아당긴다 그럴까 나 갖고 안 돼? 나만으로도 족하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차마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에서 친구나 또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또 상황적으로 그 불안하고 또 어떠한 그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붙잡는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사랑하고 거기에서 화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필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 관계를 가르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길로 가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람하고는 이렇게 같이 견줄 그러한 그 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나를 택할래냐, 예수님을 택할래냐고 들이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하고 이렇게 비교할, 그럴 뿐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살리신 분이요. 당신은 나를 살려주고, 그러한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이 되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집을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이 굉장히 자극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살 수가 없는데, 생활이 완전히 맥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택한다 그럴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다고, 그거는 사람이 줄수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생이 없고 삶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기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남편도 똑같이 고백하지요. 정말 네가 없어도 그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다 가진 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우리 바울도 자기의 그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친척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 내가 생명록에서 정말 지워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가? 그거는 자기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셔야 되고, 만나주셔야 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끝없는 그 가난함.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영혼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줬다고 봐요. 저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고, 아이들이 일본에서 교회도 또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만 있는데, 제가 직접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매달려야 됐고, 내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무것을 못해도 그들이 꼭 영생은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정말 오직 하나 택하려면 뭐냐? 오직 그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는 거한 가지를 택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편하고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에게 갔고,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생각 떠오르는 사람에게, 정말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 이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뭐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선교사가 아니라요. 우리는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선교사예요. 그 바울, 그렇게 해서 이방을 정말 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준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준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고, 너무나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되 정말 그 이웃이요, 식구요, 그리고 자기의 몸인 것을 그가 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동역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부리는 그러한 그 어떤 하인 부리듯이, 그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아니면 섬겨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그 세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생각할 때마다 걱정하는 그의 그러한 삶.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삶이요.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정말 기도하고. 왜? 그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꾸 구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들을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디도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디도는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을, 그 편지를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그러한 말씀처럼 그가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옆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지금 그 편지 써주셔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읽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말이 쭉 이렇게 한 문장이 이어졌지만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 미셔너리라는 거는 미션을 하는 사람인데 그 미션은 그 전쟁 중에 스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는 꼭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비밀한 거예요. 공개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공공연하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니까 당신을 구원하는 그 주님을 전하러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물론 공생애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에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때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나? 말씀대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하실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게 아니에요. 그는 공생애 동안 죄 없이 사신 게 아니라 태어나서 쭉 사실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말하라 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 그분의 생애에 말하자면은 그 계속적인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해서 남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어그 어떤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키우고 계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눈에 띄게 무엇을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종이 된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문제는 종은 내가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군사가 아주 싸움을 잘해요. 총도 잘 쏘고 아주 모든 그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많은데 근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한지를 모르면 그거는 진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돼 버려요. 나의 명령 계통을 잘 알아야 돼요, 종은. 이중 스파이는 양쪽에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 스파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잊지 않고 계세요? 내 명령계통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까 남편이 나만 갖고 안 되냐? 어제 우리 어떤 세례를 받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엄마가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망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돼.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찬양대 하고 너무 좋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우리 집이 그 저주받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엄마 말대로 그래서 15년을 그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남편하고 만나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교회를 가서 그셋 저기 그 학습을 받아야 내가 결혼을 승인하겠다고 승낙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은 자기가 엄마 말을 믿고 정말 축복하시는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축복으로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분에게 등 돌리고요. 그 엄마 말을 들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 돌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요, 저도 아내지만 내말 들어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나한테 노 하면은 우선 마음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 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로 온 거죠. 범죄함으로써 저주로 왔어요. 저주라는 거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 말잘 듣는 정말 훈련된 그 세파트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착한 아이라고 그러지만 착한 아이가 반드시 좋은 아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그 착함이 그의 우유부단함이 돼서 정말 누구래도 또 쫓아가고, 아니, 누구의 놀림 속에서도 그냥 그가 그 뭐랄까 당하는 상함이 되는 정말 어느 면에서는 그 아이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은 아이들이 저에게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은 그 아이들을 절대로 그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들을 살리시고 그 아이들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며 그 아이들을 영생으로 살리실 수 있는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착한 것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사람 앞에 착한 것은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그 아주 자식같이 여기는 그 일본 목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도 예하고 예수님에게도 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적합한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이중 스파이는 어디에서도 신용받지 못해요. 우린 세상에도 말 듣고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도 듣고 내 말도 듣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사실 낄 수가 없다 그럴까. 세상은 세상대로 너는 예수 믿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너는 세상 말 듣지 세상 쫓아가지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가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혼자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해도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치고 못 사는 거 아는 것뿐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돼. 내가 너 먹을 거 주니까 걱정하지 마. 자유보다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의 자유는 내 멋대로예요. 근데 그내 멋대로의 결과 우리는 다치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죽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방종된 자유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건데 자꾸 누구 탓을 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답답하게 하고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멋대로 살다가 내가 살수 없게 되면은 내가 약해지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구속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죄에서 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에 그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맨 거를 풀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 이렇게 메어버린다라고 그 느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사탄이 속여서 그래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이 죄의 쇠사슬에 매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 그 일어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다 끊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메어버려 구속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서 무서운 하나님, 어떤 싫은 하나님, 그래도 무서우니까 믿어야 되겠고 무서우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지질 않지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 사도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가 됐고요.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그 기초로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장로들과 감독은 지금 그 디도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람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고 사람이 그 뽑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되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됐다가 그만뒀다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안에서 은사로서 세우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교회에 세워지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성령님이 세웠나? 우리 장로님들도 기름 부어서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요. 은사 속에 목사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요. 사도와 선지자, 예언자와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그 교사도 그렇고요. 그중에 목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봄에 필요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다 주시지요. 또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된 바울. 근데 그 사도로서의 역할은 한 지역 교회나 한 어떠한 그 그룹만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면은 그 사도들의 삶은 교회 전체, 어느 지역 교회든지 상관없이 교회 전체를 돌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품는 자, 우리는 다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또 모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알고 있는데 그한 교회, 한 몸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돌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접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행동하고 했던 그 열두 제자들을 우선 사도로 세우셨지요.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이제 아띠아가 그 대신 해가지고서 세우고, 그리고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던 제자 아니에요. 그래도 왜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세워짐을 자신이 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누구 사람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남이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그 성령 안에서는 그게 알려지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은사로 세워진 직책들은요,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 나라에서나 교단에서나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몸 안에 직접 세우셔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사 없는 사람 없고요. 우리는 그몸 안에 배치된 그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넘나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지금 사도라는 분명한 그 직책을 가진 그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전파하셨나. 여기 보면은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게 그 천국을 알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렇게 십자가의 도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생에, 범죄한 인생에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들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안될 일이 우리에게 꼭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건 꼭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구해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고,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찾으라 그러면 넌 찾을 수 있어.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와주셨어요. 성령을 주신다. 기뻐 주신다. 내가 너희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우리 4절 보면은요. 같은 믿음으로 나의 참 아들 디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디도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육신으로 난 아들이 참 아들 같은데 참이 하나님 안에서 낳은 자가 참 아들이라는 거.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진짜 아들이 없으니까 한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멘.
저는 아들이 넷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세상에서 아버지라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청지기처럼 돌보는 자로서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워주신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부모를 허락하시니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정말 아버지 엄마로서의 권세를 갖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그 아들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 베비시터나 어디 보육원에 맡길 때에 아이 뺏어가는 집엔 절대 안 맡기지요. 그잖아요. 맡기는 거하고 뺏어가는 거 다르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맡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가 살수 있도록 지금 돌보는 그러한 자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를 맡았는데 아이 재롱은 맡은 자가 다 보지요. 수고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같이 지내고 또그 아이로 인해서 슬프고 아프고 같이 겪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거는 사실 맡아 키우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키우면 자식이 많으면은 뭐 잔가지 많은 그 나무가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도 근심도 많습니다. 또 돌봐야 되는 일이 끝없이 끝없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생 사실 자식한테만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걸 일로 따진다면 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 우리를 어른 되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그 일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사실 유익한 일이 사실 없어요. 우리의 알지 못했던 어렸을 때를 알게 하고요.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고요. 우리의 그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저는 그 아이들 키움으로써 제가 엄마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익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자라고 키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육아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백과사전 아니라 뭘 어떻게 봐도 절대로 그것은 제게 그렇게 배워지고 누려지고 익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바울이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이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갖고 자식처럼 여기는 많은 성도들을 갖고 그는 바람잘 날 없는 사람처럼 그는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위한 기도와 엎드림이 있었다는 거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거를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고 감사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관계를 주심. 그래 요새 참 처음에 아기를 낳는 그러한 이제 자매들 보면 또 형제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 아빠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믿고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은사 주시고 다 주실 테니까 구하기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역사해 주시는 거를 믿기만 하라. 내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내 것으로만 하지 말으라라고 얘기해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참 좋은 겁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 우리 그한말한뜻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 됨은 그한말한뜻한 생각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아무리 지금 하는 일이 달라도 더불어 살고 우리의 한 삶의 목적이 같고요. 삶의 한 소망이 같고, 삶의 그한 자세가 같다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 몸을 만난 거예요. 내 동역자를 만난 것이요. 내 식구를 만난 것이요. 내 친구를 만난 것이요. 정말 우리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관계, 그러한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동생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팀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든, 권사님이든, 집사든, 집사님이든, 뭐, 전도사님이든, 거기에 누구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한 마음,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한 자세. 거기에 달린 아이들과 식구들과 그뭐 문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기도하는 집 식구들도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집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단한 번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왔든지 어떤 사람이 정말 있든지 간에 여기에서 큰 소리 나고 여기에서 뭔가 시험 걸리고 해서 문제 됐던 일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말, 한 마음, 한뜻 갖고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각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각기 배치된 자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신 몫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어떤 아이는 아기고, 어떤 이는 노인이고, 어떤 이는 지금 아프고, 어떤 이는 지금 뭔가 피곤하고, 다 서로서로 서로 다른 그 상황 상황을 우리가 서로 이해함으로써, 서로 동정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죠.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는데, 저는 그것을 할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늘에선 싸움이 없겠지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갈등함으로 열등감 생기고, 우월감 있고,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높고 낮은 것으로 인해서 상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일이 없겠지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가진 것 갖고 따지지 않겠죠. 외모 갖고 따지지 않겠죠. 한국은 점점 점점 그 외모를 굉장히 중시해 가요. 미국에 여기서 보면은 정말 보기에도 그 가엾은 그러한 뚱뚱한 분들 계세요. 저분들은 어떻게 누울까, 어떻게 생활하실까. 너무나 몸이 둔하고 어려운 분들 보잖아요. 장애인들 보지요. 병든 분들 보지요. 여러 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지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저도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관이 되면, 그렇지 않을 때 속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국 상처를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뻐지고 싶고, 뭐, 건강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은 거를 제가 나쁘다고 안 하지만, 그 결과가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우리의 어떤 삶에 가치관으로 둔다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왜? 우리를 해치고 형제들, 이웃들을 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그것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아,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공평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 뭐예요? 목마른 자, 정말 피곤하고, 그리고 짐을 지고 헉헉거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다 와라. 지혜 없는 자 와라. 구하라, 물으라. 내게 받으라지요. 주시니까요. 그 디도에게 바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든지 빌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평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돈 주세요, 저 사람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가장 선한 거, 그에게 가장 유익한 거,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 속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세상을 전부 다 가져도 참 생명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살기 어려울 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죽고 싶다고 생각 안 해도, 원하지 않아도, 아니, 아무리 나는 살고 싶어 해도 우리 인생은 다 죽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을 이긴,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아니, 만물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죽음이라는 거, 파괴라는 거, 거기에서 그 상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하나님은 다 좋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다스리심 안에,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공존하도록, 영원히 공존하도록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고하여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계도, 천지창조하신 그 자연계도 파괴가 됐습니다. 왜? 천지창조는 사실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구와 그리고 그 헤븐을 지으셨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그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톱니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좋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을 떠나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온 거지요. 모든 자연이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거에서 깨졌기 때문에 지금 병이 생긴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재앙으로서 그 하나님 병 내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에 그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은, 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병든 그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를 잘못해서 벌 줬다 뭐 했다 그거 두려워할 일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살리시는 손길이요, 우리를 낮춘 것은 올리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육을, 우리의 세상을조차 사는 그러한 버릇을 끊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지, 결코 우리의 잘못을 벌하심이 아닙니다. 탕자를 집에서 내쫓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명령을 하셔서 보내고 그것을 할수 있는 권세와 은사를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파송된 모두가 선교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파송된 곳곳에서 세워진 곳곳에서 거기가 예루살렘이든지 거기가 유다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거기서 키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거기에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통로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셨지요. 권세로 오셨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세상과 합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우리는 나의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그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게 부탁했다. 인생에게 부탁하셨다. 참, 하나님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못 믿는 우리를, 나도 못 믿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죽을지라도, 누가 다 뭐라 할지라도, 딴 사람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안 떠나고 예수님을 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못했지요. 하루도 못했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 베드로를 말씀으로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뭐, 성령을 주셔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사도행전 후에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도들이 나오고요.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게 지금 그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 그러한 그 디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로 받은 것은 영생이고, 그 은혜로 받은 것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것은 은사고, 은혜로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로 받은 가장 큰 것. 하나님 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영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죽음을 이기고 세상과 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수 있는 모든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의 평강. 평강은 말씀대로 살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평강도 은혜로 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저는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감옥에 가고 참으로 매맞고 굶고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든지 기쁨이 있었고 언제든지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어때요? 바울처럼 환난도 겪지 않고 바울처럼 어려움도 겪지 않는데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기쁨도 평강도 없지 않는가? 똑같이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아는 데서 옵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요, 기쁨은 뭐예요? 그러한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은혜가 은혜로 누려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그빛 가운데서 보며 살았고요. 우리는 자꾸 나를 회칠하면서 나의 죄를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니까 다른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격 없고 합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싫어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요. 그러한 그분이 내게 정말 어떠한 분이 내게 계신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와 계신 이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튀어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오늘도 찾으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만나세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나만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외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가졌다고 해서 계속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계셔야지, 내 주인으로 계셔야지, 나의 정말 공급처로서 계셔야지만 그것이 나와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을지어다를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든지 말해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숨 쉬는 동안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 시시분분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우린 금방 불안해져요. 금방 우리는 딴짓해요. 딴 생각해요. 잘 알잖아요. 우리 아침에 눈뜰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구하는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주실 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가 되소서, 내게 사랑의 능력이 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 간섭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할 때 우리는 아침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